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프로비던스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온 동방의 박사들을 기록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름답지만 신비롭고 성경에 드러난 것처럼 중요한 성탄절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던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별이었는지 아니면 초현실적인 그런 별이었는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오늘 이 설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성탄절 이야기에서 동방 박사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 중요한 것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오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눌 때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만 하는 왕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되신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장과 그 계보 그리고 요셉과의 탄생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법적으로 왕의 계보에 예수님을 입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로서 별을 연구하고 꿈을 해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의 동방 박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12명 혹은 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3명 또는 3명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초대장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변을 보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을 그분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별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혹은 기적적인 현상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성, 일부는 초신성, 또 다른 사람들은 목성과 토성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별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예언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 또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았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서는 온 나라들에게로 보내는 복음의 초대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복음의 초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가 찾아야 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요점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동방 박사들의 예를 보았습니다. 이제 3절에서 8절에서 우리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의 왕으로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예수님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브론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곧장 찾아왔던 것은 아니고 주변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곧 왕의 귀에 들어갔고 헤롯과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예수님이라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주제를 보여줍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을 읽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돌에 나가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것은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그 외에 특히 죄와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왕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전체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런 종교적 엘리트들을 한 곳에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또 다른 말입니다. 헤롯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고, 그들은 헤롯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세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게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헤롯은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아이에 대해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 또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기를 찾게 되면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16절에 읽는 것과 같이 그는 단지 아이를 죽여서 경쟁자를 없애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자 사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모두 드리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헌신된 새로 다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만 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왕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자 메시아로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기도하여 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별은 아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구절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단지 큰 기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는 심히 큰 기쁨입니다. 여기서의 이 경우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오늘 이 예배를 올 때에 주일 이 아침에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드릴 때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왕으로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은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언급되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모든 집중은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부를 말하는 것은 재정적인 그러한 드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집중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이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아이가 있던 곳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바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맞춰졌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동방 박사들은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는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자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비싸고 화려한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바로 최고 중에 최고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이 다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자신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그들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려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여러분 또한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옛날 길이 아니라 바로 다른 길, 새로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메시아와 왕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자신이 그 길을 바꾸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일에 한 번만 하는 활동도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길,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전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가진 육체를 못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도록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에서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만 하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이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 받기를 합당한 왕이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